사방이 막 바싹 마른 뾰로 가득한 끝없는 골짜기 한가운데 여러분이 덩그러니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으스스하네요. 무슨 절망적인 공포영화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이게 고대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직접 본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가져온 자료가 바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한 설교문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맞아요. 우리는 오늘 이걸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로만 보려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커리어나 거대한 조직이 완전히 바닥을 친 그야말로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 생명력과 목적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보편적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맥락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에 고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막 들은 직후였거든요.
와, 국가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절망 상태였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로운 현대의 은유를 하나 딱 끌어옵니다. 바로 박물관이 된 유럽의 대성당 일화인데요.
아, 그 거대한 성당의 소수의 노인분들만 남아서 우리는 막 박물관 관리인처럼 이 건물을 지킬 뿐이고 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다. 이렇게 되게 씁쓸하게 말했던 그 대목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꼭 종교 시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최신형 스마트폰이 딱 떠올랐어요. 기능은 최고인데 배터리가 0%라서 아예 켜지지도 않는 상태랄까요? 겉모습은 되게 멀쩡하지만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오, 스마트폰 비유 아주 적절한데요. 완벽한 외형이랑 거대한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데 내면의 생명력, 그러니까 존재 이유나 열정을 잃어버린 현대 기업이나 조직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주의에 빠져서 막 서류 작업만 오고 가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엄청 웅장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속은 죽어있는 박물관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마른 뼈, 그러니까 박물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메커니즘을 두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나눕니다.
두 단계요?
네. 첫 번째는 말씀이 대연되어서 뼈와 살이 제자리를 찾아 연결되는 약간 구조적 회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외형이 완성된 건데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살아난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뼈대랑 근육만으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현대사회로 치면 회사의 부서를 싹 개편하고 뭐 최신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하고 매주 전략 회의를 하는 그런 조직도만 완벽하게 갖춘 상태인 거죠.
아하, 결국 껍데기만 훌륭하게 정비한 거네요. 그럼 진짜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거기서 바로 필수적인 두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생기,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바람, 호흡, 영을 뜻하는 루아흐가 불어오는 과정이에요.
루아흐? 아, 그 바람이 싹 들어가야 비로소 거대한 군대, 즉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 구약의 루아흐를 신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이랑 바로 연결을 하는데요.
아, 그 두려움에 막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밖으로 확 퍼져나간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네. 태배주의에 찌들어있던 집단이 어떤 강력한 공유된 비전이나 폭발적인 내적 동기를 막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역사적 사례로 읽어내는 겁니다.
와, 그거 들으니까 자료에 등장했던 돛담배 비유가 확 와닿네요. 선원들이 아무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돛을 높이 올려도 결국 바람, 즉 루아흐가 불지 않으면 배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시스템이나 개인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게 짜여 있어도 그 구조를 움직일 근원적인 생명력이나 동기가 없으면 전부 헛수고란 의미죠.
그렇다면 이 2단계 회복 원리가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유후반부에 나오는 76년 된 농촌교회 이야기가 아주 살아있는 케이스 스터디 같았거든요.
네, 농사 농자의 샘천자를 쓰는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기서 에스겔 47장의 또 다른 환상이 겹쳐지게 되거든요.
아, 그 맑은 샘물이 밖으로 막 흘러가서 마침내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주변 생물들을 소생시킨다는 그 비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된 생명력이 결국 외부로 확장되어서 타인과 세상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혹은 우리 조직 하나 잘 굴러가고 생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넘쳐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외형적인 시스템을 갈고 닦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를 진짜 움직이게 할 그 근원적인 바람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깊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죠.
커리어나 속해 있는 조직은 지금 과거의 영광만 지키고 있는 조용한 박물관인가요? 아니면 생기가 팍팍 돌고 외부로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대한 군대인가요?
오늘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돛담배를 움직이는 생명력, 그 루아후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바람이라면요? 그 바람이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심지어 내심 두려워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불어올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복과 생명력의 시작은 어쩌면 내 삶에 꽉 쥔 조타수를 기꺼이 놓아버리는 그 서늘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